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올해 자연이 인류에게 준 생태 예산이 오늘 날짜로 바닥이 나고 8월 1일인 내일부터는 이른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낯설고 어렵죠? 지구 생태 용량이라는 건 지구가 1년간 재생산할 수 있는 생태 자원의 총량을 말하는데 내일부터 그 용량이 초과된다라는 의미는 올 12월까지 아껴 써야 할 자원을 넉 달이나 빨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년치 예산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원을 빌려 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얘긴데요.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생태 자원을 소비하려면 지구가 1.7개 필요한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로 좁혀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처럼 지구 자원을 소비하려면 지구가 3.5개는 있어야 자원 고갈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1년치 지구 생태 용량이 초과하는 날짜로 봐도 석 달 반이나 빠른 4월 16일. 우리의 자원 과소비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7월 31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31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송골매의 모여라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는 NGO 단체가 자원 소비와 자연의 회복력을 감안해 선정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열었는데요. 인류가 지금처럼 자연 자원을 소비하려면 지구가 1.7개는 있어야 하고요.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3.5개는 있어야 한다니 이건 진짜 충격적이고 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평균적인 자원 소비로 계산을 하면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내일인 8월 1일이지만 한국인처럼 쓰면 이미 4월 16일에 1년치 자원 용량을 초과해서 나머지 8개월 동안은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1등이 아니긴 합니다. 가장 심한 나라로는 카타르가 2월 9일에 우리보다 두 달이나 빠르게 자원을 다 써버린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러다가는 진짜 지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찾아보면 방법은 또 있겠죠.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을 11일 늦출 수가 있고요. 탄소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면 89일이나 늦출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겠죠.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 또 전 인류 차원의 공감과 실천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사고 최신염, 또 부정맥 등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 시간에는 발음장애를 일으키는 설소대 유착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관한 올바른 정보 나누는 바르게 먹고 살기도 함께 할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옥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538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걸을만하고 저녁 약 먹을 시간이 되면 통증이 옵니다. 운동으로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구체 신염으로 7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사구체 신염을 앓고 계시대요. 이게 어떤 질환이죠?
이 사구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콩팥을 공부할 때 보면요.
네.
이렇게 무슨 주머니 같은 게 있고
네.
거기에 혈관이 실타래처럼 돼 있는데
맞아요.
그걸 우리가 보만주머니 하는 그 보만주머니죠.
네.
그러한 보만주머니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단위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것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이 사구체는 혈액을 여과하는 기본 단위의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걸 걸러지는데 만약에 거기에 세균이 들어갔거나 불순물, 중금속 이런 게 노출이 되게 되면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여기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염증이 생기고 잘 못 걸러지게 되니까
네.
그걸 인해서 뭐 신증후군이나 만성 신부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총칭해서 사구체 신염. 즉 신염인데 콩팥 생긴 염증인데 사구체의 중증이 되는 신염이다. 사구체 신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그러면 딱 한 가지 종류인 게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제가 저는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예.
사실 저는 신장 정말 어렵습니다.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급성 사구체 신염 증후군 환자들은 치료를 좀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고요. 감기 있잖아요. 감기나 피부 감염 이후에 이 세균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사구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소변 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네.
소변이 좀 덜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12살짜리 학생 목감기 걸린 이후에 해서
네.
1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치료를 해서 좋아졌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진료 못하는 것들인데 급성 진행형 사구체 신염 이거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네.
혈뇨랑 단백뇨가 나타나요. 그래서 몇 주에서 몇 달 또는 수년간 계속 나타나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네.
원발성 증식성 사구체 신염, 전신성 홍방청 낭창 사구체 신염, 감염성 AG 사구체 신염, 헤르츠 저도 이름도 다 모르는 이런 신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당뇨병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게 신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예.
예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사고치 점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당뇨병이 잘 조절이 안 되셔가지고
네.
콩팥딩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하루에 3g에서 3.5g씩 나와가지고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에서는 IgA 사고체 신염이라고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소변에서만 단백뇨가 빠져나가는 사구체 신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상은 어떤가요? 종류마다 다 다른가요?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증상은 대체적으로 혈뇨, 단백뇨 그리고 부종, 손발이 붓고요. 다리가 무겁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이 내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데 당뇨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구체 신염이 있는 분들은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정말로. 근데 거품이 꺼지지 않는
네.
그 표면 장력을 보통 소변은 어느 정도의 그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다가 거품이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신증후군이나 사구체 신염이 있는 분들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우선은 소변 검사 한 번 하는 것도 있지만 24시간 소변 모으는 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초음파로 콩팥의 크기와 모양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DPAP 스캔이라고 해서 콩팥이 실제로 어떻게 여과되지 하는 것도 관찰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약물 위주인가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혈압이 오르게 되면 콩팥이 공기 고장이 났으니까 혈압을 조절해주는 그 콩팥의 기능 조절을 통한 혈압 강화제, 당뇨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아주 강한 항염증제죠. 그리고 세포 독성약제. 세포 독성약제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게 항암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코스폴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을 하는데 예전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완치가 힘든 건지가 궁금해요.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약 처방을 받고 지금 7년째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먹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통증이 온다고 하시잖아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 이 사고체 신연 중에서 면역 관련 사고체 신염 환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전에는 괜찮으신데 오후 되면 통증이 법안에는 류마티스 또는 전신 홍방성 난창이라고 연결된 사고체 신염 환자 분이신 것 같은데
네.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고혈압, 당뇨,
네.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관리 질환은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사고치 신임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완치, 아, 왜 이런 게 나한테 생겼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도 일종의 삶의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그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치가 쉽지 않은 건가 말씀드리면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라 만성관리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말고 운동을 통해서 치료할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사실 운동으로 치료한다기보다도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힘내십시오.
네.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5591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가끔 심장이 역행하는 듯한 불규칙함을 느껴요. 섬맥이고 육상 선수 출신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다고 느낄 정도로 길게 쉬다 보면 심장이 건너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밀검사를 해야 될까요? 한 달 전 건강검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건지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 맥박이 불규칙하고 섬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섬맥이면 맥박이 조금 느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한자어가 예, 천천히 서. 그래서 서서히 뛰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1분에 50회를 안 뛰는 거예요. 예, 보통 그래도 60에서 80회, 90회 정도 돼야 되는데
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학 시간만 빼놓고. 수학 시간만 되면은 사실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게 육상 선수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도 육상 선수 출신 아닌데 제가 운동 심장입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어도 되는. 그래도 천천히 뛰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천천히 뛰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뇌나 다른 주요 장기 피가 충분히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섬맥이라는 게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피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은 건강검진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부정맥을 의심을 해보시는 게 나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할 때 신전도는 그 측정 시간이 길어야 1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증상 특히 말씀하신 그 증상은 워낙 운동선수 출신이고 본인이 호흡이나 맥박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이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건 전 믿습니다. 실제로 심장 박동이 쉬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라는 거를 최소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네.
간단한 걸 붙이고요. 24시간 동안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은 일단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섬맥이라는 점에서 부정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맥박이 뛰는 이 빈도 말고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어지럽고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 급사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다리 근육이 노화하잖아요. 보이잖아요. 얇아지고 힘이
그쵸?
빠지고.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따라서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맥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우선은 약물치료로 진행하고요. 만약에 약물치료에도 반응을 안 하고 원인 부위가 분명하다. 그럴 때는 고주파 열치료로 해당 부위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고 환자한테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식하는데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심장 박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심장 옆에다가 설치만 하는 거라서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스웨덴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심방세동과 같은 급사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이 올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비만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심장 근육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몸무게 유지해 주는 거랑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라고 돼 있는데
네.
보통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다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아까 잠깐 말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우리 혈액을 여과하는 걸러주는 기본 단위인 모세혈관의 덩어리에
네.
염증이 생겨서 콩팥에 생기는 질환으로 다섯 글자입니다.
네, 오늘 네. 정답 다섯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는 휴대폰 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최은옥의 노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 그리고 구강 건강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청취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4800번 쓰시는 분이 보내오셨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돼서 소아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요. 아기 혀가 짧다고 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조금 잘라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수술이고 또 아기 때 하면 힘들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잘라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자라서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 보내주셨는데요. 혀가 짧은 것도 수술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그 혀의 아랫면에는 설소대라고 하는 인대가 구강저에게 붙어 있습니다. 혀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설소대가 혀의 끝으로 이어져 있는 이 설소대가 혀의 구강저 밖으로 충분히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설소대 단축증 또는 혀유착증이라고 합니다. 혀가 짧아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증상과 문제점에는요.
네.
모유 수유 시에 아기가 젖을 빠는 과정에서 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유하는 엄마의 유두에 손상을 주거나 유두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말을 배울 시기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예. 혀가 잘 움직이지 못함으로 해서 그 구강 내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입안의 구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설태가 많이 낀다든가
네.
그럼으로 인해서 구취가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청취자분의 사연 내용을 토대로 이 설소대 단축증, 혀 유착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 보면 궁금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점은 혀가 짧다, 정상이다 이거를 나누려면 기준이 있을 텐데 참고할 만한 기준치라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그 보통은 이제 그 혀의 길이 문제는 아니고요.
예.
눈으로 보면 이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유아는 그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랍자 같은 걸로 혀 끝을 이렇게 들어보면 잘 들려지지 않고 저항감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설소대 유착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말이 통하는 소아에서는 혀를 이제 최대한 앞으로 쭉 내밀게 했었을 때요. 혀 끝이 둥근 모양을 하지 않고 가운데가 들어간 W자 모양을 하게 된다면 설소대 단축증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선천적인 원인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대부분 선천성으로 발육 과정에 부조화로 발생합니다. 드물게 수술이나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예. 그런데 선천적인 원인의 경우라면 신생아 때부터 확인이 가능하긴 할 텐데요. 그런데 아기들이 말을 많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발음이 이상한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발견이 잘 되나요?
예, 대개 우유를 먹을 때나 식사를 할 때는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1세 전후에 말을 배우는 시기가 됐을 때 혀가 충분히 혀 입천장이 닿지 않음으로 해서
네.
라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 발음이 좀 힘든 거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혀가 좀 짧은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예.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에 외상도 설소대 단축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죠?
네. 뭐 구강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술 후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봉합한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그 혀 윗바닥에 붙으면서
네.
반응 조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설소대 단축증이 생길 수 있고요. 혀 유착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소대가 짧아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만약 이 질문 주신 분의 아기도 수술을 하는 걸 권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수술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문제가 되면 이제 간단히 잘라주면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혀의 그 근육을 박리해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설소대라는 것을
네.
간단히 잘라주면 치료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국소마취하에 절개해서
네.
끊어주면 되고요. 그 전기 소작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피도 덜 나고 회복도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국소마취로 수술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조금 걱정이 덜할 텐데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 수술 자체가 어려워서 전신마취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어린 시기에 하려다 보면 애가 이제 그 협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수술 중에 다른 부위가 손상받을 수 있어서 협조가 안 돼서 아마 전신마취를 권했을 거고요.
예.
보통은 이제 신생아를 대상으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암만 빨라도 한 10개월 이후에 하게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언제 많이 하냐면 발음을 배우고 말을 이제 막 많이 하게 되는
네.
3, 4세 경에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수면 유도를 해서 치료가 된다. 협조가 좀 되는 어린이다라고 하면 수면 마취하에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치과에 대한 공포가 많거나 협조도가 떨어지면 이제 안전하게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술 시기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생후 10개월 이상은 돼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가요?
네, 그 발음을 배우는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시기, 그러니까 발음 형성이 되기 전에 하면 좀 도움이 되죠. 성인이 돼서 하는 경우에요.
예.
조금 잘라줬다고 해서 발음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을 만약 하게 된다면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고 또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특히나 이 발음 교정에 있어서 효과가 궁금합니다.
네. 그 회복기간은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출혈이 덜 되게 전기 소작기나 레이저로 이렇게 끊어줬다고 하면 그 후에 출혈이 많이 되지 않으면 회복기간이 빨라서 다음 날부터 정상생활이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해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합할 때 봉합사를 녹는실로 썼다고 하면 회복이 좀 더 빠르고 그 나중에 실밥을 풀러러 병원을 재내원해야 되는 경우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발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성인의 경우 혀가 짧아서 설수대를 잘라줬다고 해서 바로 발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연습을 하셔야 발음의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혀가 짧아서 생기는 발음 문제 때문에 언어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언어치료를 해야만 아마 발음이 교정이 되실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신문이나
네.
책을 소리 내서 읽고요.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들. 예를 들면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리을 발음을
네.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아마 발음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인데 설소대를 잘라주면 영어 발음이 잘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설소대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조금 위험한 거죠?
네,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설소대를 잘라줄 필요는 없고요.
예.
만약에 정말 설소대가 높이 붙어서 혀가 충분히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입천장에 닿지 못함으로 발음에 문제가 되면
네.
영어 발음도 역시 나빠질 테니까 그때는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정상적인데 단순히 영어 발음을 위해서 잘라준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의 질문 한 가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834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지난번 치아 관련 방송 내용을 듣고 염려가 돼서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어금니를 금으로 때웠다가 자꾸 떨어져서 담당 선생님께 아말감으로 때우면 더 단단하게 오래간다고 추천을 받아서 그걸로 하게 됐어요.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셔서 꺼려졌는데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그냥 그걸로 때웠는데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게 음식물과 같이 목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병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답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치과에 사용되어지는 아말감 합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합금화가 되면서 수은은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말감 덩어리를 그냥 삼키셨다면
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취자분의 질문 내용 토대로 설소대 단축증, 혀유착증에 관련된 내용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익종의 노래예요. 들꽃.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매일 줄줄 쏟아내는 땀, 또 기력도 빠지고 또 기운도 빠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강조되는 게 흘린 땀만큼 전해질 섭취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해질 또 이온 음료에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예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좀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땀 많이 흘리신 분들 보면은 막 옷에 이렇게 허옇게 소금기가 묻을 정도로 네네. 막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군대에서 여름에 행군할 때 물하고 소금을 같이 주기도 했었고요. 또 한여름에 운동하시는 운동 동호회나 뭐 이런 분들 비상용 소금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가면은 그 파라솔 밑에 이렇게 그 알약처럼 돼 있는 소금이 비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여름에 이제 요즘은 이제 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일사병 같은 거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일사병이라는 게 이 강한 햇볕 때문에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체내 염분이나 뭐 수분 균형 같은 게 깨져서 이제 뭐 발열이나 구토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 땀이 배출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은 보통 소금을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염분이 빠졌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소금을 섭취하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권하지 않냐면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분들은 굳이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극심한 진짜 노동, 야외 노동,
아.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예.
이렇게 땀을 과하게 흘리는, 단시간에 특히 땀을 과하게 흘리지 않는다면 굳이 소금을 섭취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라고
예.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땀을 과하게 흘린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하루에 한 1리터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보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소변, 대변까지 호흡으로 또 나가는 이제 수증기도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한 2.5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셔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300ml짜리를 8잔이면 사실 2.4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보낸 만큼의 이상의 수분은 이제 섭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사실 음식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꼭 물을 뭐 이렇게 찾아서 마실 필요는 없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네.
땀을 통해서 한 1리터 정도 이제 그 수분을 우리가 잃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량의 한 2% 정도가 이제 감소하면은 약간 그 피로를 느끼,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피로를 느끼는 건 한 4% 정도가 이제 감소하면은
예.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건 한 12%. 그리고 한 이제 생명의 위협이 가는 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아, 예.
그럼 보통 우리가 뭐 몸무게가 한 60kg인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한 800ml 정도 이제 수분을 잃으면은 이제 갈증을 느끼고 한 1.6L.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는 한 2L 정도의 이제 수분이 나가면은 피로를 보통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최대한 이 시간당 흘릴 수 있는 땀이 보통 시간당 한 2L에서 심하면 4L까지도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당이요? 와.
그래서 단기간에 한 2L 정도의 이상의 땀을 흘린다면 그거는 좀 이제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을 다른 계절보다는 많이 흘리게 되니까 틈틈이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전해질이 부족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 전해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 물 속에서 녹아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물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이제 어떤 약간의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이제 물에 녹으면 이렇게 약간 이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NaCl이다. 그래서 뭐
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해질이 사실은 그래서 이온 물질이랑 약간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뭐 이온이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그 무슨 뭐 음이온 나오는 침대 때문에 막 문제가 되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사실 물 속에 녹아서 우리한테 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들은 주로 그 양이온성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나트륨이랑 칼륨. 그 중에서도 사실은 나트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땀 속에는 보통 한 1리터에 한 0.9g 정도의 나트륨이 녹아 있고요. 칼륨이 한 0.2g, 그리고 뭐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근데 그 양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미량이에요. 미리그램 단위로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네.
전해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트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전해질이 이제 결핍이 되게 되면 뭐 탈수나 근육 경련, 신경쇠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나트륨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섭취가 과해서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부족할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WHO에서 나트륨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한 2g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보통 5g 가까이 먹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막 그 부족해질 가능성은 사실 좀 적고요. 그냥 적당한 수분 섭취 정도로 되는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게 여름에 더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야외 노동을 하신다든지 택배 기사님들이라든지
아,
아니면 뭐 농사를 지으시다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전해질의 보충이 좀 필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해질을 보충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이니까 뭐 소금을 물론 조금 드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소금은 사실 짜고 우리가 이렇게 먹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소위 전해질 음료 또는 뭐 이온 음료라고 불리는 이런 음료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온 음료를 그 구성하는 주성분이 나트륨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온 음료의 그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나트륨인데요. 실제로 이온 음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당분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네.
이온 음료에 나트륨, 칼륨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제일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건 소금이거든요.
네.
근데 소금물을 만들면 사람들이 사먹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그쵸.
짜고 먹기가 싫어지니까 네. 결국은 그 맛을 살짝 마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분이나 향료 같은 것들을 넣기 때문에 실제로 이온 음료 1리터에 나트륨은 한 0.5g 들어있는데 당분은 거의 60g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량에 비하면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당분도 약간의 좋은 효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노동을 밖에서 야외 노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 몸속에 있는 글리코겐이나 이런 영양분을 빨리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뭐 당분이 몸속에 들어가서 사실 등산하시는 분들도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맞아요.
당분으로 섭취하시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아주 체력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면은 스포츠 음료를 굳이 마시지 않고 이렇게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혹 이렇게 스포츠 음료 중에 그 MSG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네.
화학조미료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막 돌고 그러는데요.
네.
실제로 이 MSG라는 게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거에 나트륨이 하나 붙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나트륨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보다는 오히려 MSG를 조금 넣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넣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몸에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뭐 걱정하실 거나 그러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이온 음료를 가장 많이도 볼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운동 경기장일 것 같은데 뭐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중간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 운동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양론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온 음료를 사실 갈증 해소 음료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스포츠 드링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것도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의 그 미식축구 선수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이거 의대 교수들이 이 우리 몸속에 이제 필요한 전해질을 이렇게 갑자기 부족할 때 넣어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해서 만든 음료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 스포츠를 보면은 아예 커다란 통을 갖다 놓고 선수들이
맞아요.
거기서 컵을 가지고 따라 먹거나 하나씩 꺼내 먹거나 그리고 경기에 승리하면 그거 가지고 막 감독한테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렬한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은 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90분 이상의 굉장히 이렇게 장시간 고강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고열 아래 노동 같이 이렇게 땀을 많이 배출해서 일시적으로 다량의 탈수나 뭐 탈염 이렇게 이제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에 많이 먹는 이온 음료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사구체 신염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실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